이 칼빈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미친 공헌이라고 할수 있는 공적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첫째는 유럽과 전 세계에 이 칼빈주의를 아주 방대하게 하나의 퍼뜨렸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 선생님의 영향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한되지 않고 불란서에 있는 개혁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독일에 있는 루터란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란 신앙하고 개혁주의 신앙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대 칼빈주의 5대 강령 기억하십니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적인 속죄,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가 이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다든지, 이 스코틀랜드에는 이잔 낙스가 바로 칼빈보다도 연상이었지만 그 밑에 영에서 배우고 와서 이 스코틀랜드를 이 제네바보다도 더 월등한 장로교를 만들었다든지, 또 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등등. 그리고 이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영국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의 영향받고 네덜란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신대륙의 건국 초기 때에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정신적인 지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칼빈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의 칼빈의 하나의 큰 공적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의미였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칼빈의 영향 때문에 오늘 한국에 이 장로교의 영향이라든지 청교도 영향이란다든지 경건주의 영향이 바로 이런 것까지도 이 칼빈의 영향에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칼빈이 공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1559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일찍이 100년 전에 불란서란다든지 또는 독일이란다든지 다른 데에서도 대학이 있었지만서도, 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하나의 개신교 신학을 전파하는 신학교가 되어서 지금 계속 전수해내는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제네바 대학이 하나의 종합대학이 됐습니다만은 수많은 개신교 하나의 양성을 해내서 지도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오늘 이 제네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현재는 하나의 유니버시티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공용 언어는 불어입니다만은, 이 수많은 학과목들 가운데에서 그런 칼빈의 정신에 의한 하나의 신학교를 배출해내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공헌을 이 제네바 대학의 공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칼빈의 공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오늘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뼈대가 굳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기독교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기 전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옳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었는데, 이런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 루터가 가르쳤고 쯔빙글리가 가르쳤고 뿌처가 가르쳤던 이런 모든 것을 후대에 있었던 칼빈이라는 분이 전체적인 것을 망라를 해가지고 루터에게서 쯔빙글리에게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학을 만들었던 그 책이, 나이 26살 먹어가지고 그가 30년을 계속 8번이나 더 수정을 해가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26살 먹었을 때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14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그가 30년 동안 쓰고 난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거는 4권이 됐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론, 교회론에서 지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아주 방대한 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 모든 알미니안주의든지 순복음이든지 모든 신학의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카톨릭에서 아닌 것은 이 책에서 비롯된 그런 영향을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칼빈은 이미 죽었지만 그가 일생을 통해서 처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조그만한 책에다가 처음에는 180페이지 그 다음에는 제2판에 의하는 한 540페이지 그 다음에는 또 자꾸 늘어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8번이나 수정을 해가면서 썼던 그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 사람들에게 다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예배란다든지 성례전이란다든지 무슨 뭐 각가지 모든 것들이 그 책에서 비롯되어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칼빈의 공헌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이 공헌 못지않게 제가 이 칼빈 선생의 어떤 공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중은 전혀 없습니다. 이 칼빈 선생님도 역시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까닭에 그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실수였든지 의도였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불완전한 점을 우리는 알아리 알고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정직한 안목으로 이분의 과오라고 할까 이분의 잘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개선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이 있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제가 수립해 있는 신학교회사관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의식에 의해서 이분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을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했느냐 하면 이분은 오늘날 장로제도라고 하는 창시자였던 이분이 그분은 이 장로제도가 신약성경 복음적인 제도에 근거하지를 않은 구약성경에 있는 옛날의 장로교로 되돌아가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하나의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1541년에 제일 먼저 제네바 교회 헌법으로 내세웠을 때에 교회 직분을 네 가지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목사, 에베소 4장 11절을 근거해가지고 두 번째는 교사, 세 번째는 평신도 장로, 네 번째는 집사. 이런 네 가지 직분을 만들었는데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말을 분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원문에 보면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 관사가 하나가 있기 까닭에 이거는 목사이면서 교사라고 하는 뜻이지 이게 두 개의 직분으로 나눠야 하지 아니할 것이 원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법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번째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분이 장로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호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잘 다스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말까지는 잘 다스리라고 하는 장로라는 말이 맞는데 이 잘 다스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분이 뭘 하냐고 하면 그분들은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이해가 있는지 한번 이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는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을 배나 존경하냐면 이분들이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배나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현재 장로교가 오늘 이 칼빈 선생에 의해서 이런 본래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목회하는 목회 장로를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젖혀놓고 평신도인 장로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고 가르치는 장로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경학적 입장에서 완전히 성경을 떠난 그런 입장에서 있는 그런 하나의 그거의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저는 이제 볼 때에 분명히 이거는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는데 구약의 장로는 뭐고 신약의 장로는 뭔가 내가 한번 여러분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장로하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답이 없는지 모르지만 예.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50장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50장 7절 자, 창세기 50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의 집 장로들과 이집 땅의 모든 장로들과 여기 장로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의 한 지역에 덕망 있는 연장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나오는 이 장로는 뭐냐고 하면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이방 민족, 애굽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의 덕망 있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연장자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애굽 사회에서 있었던 그 장로 제도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장로 제도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세웠던 그런 장로 제도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도 장로 제도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너무나도 벅찬 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70인 장로를 세우는 얘기가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시발은 구약에서부터 출고된 장로의 개념은 뭐냐고 하면 하나의 아무런 이런 어떤 목회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이고 덕망 있고 지역의 연장자로서 하나의 유지급에 속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분들이 구약의 장로였고 이와 같은 구약의 장로 제도가 복음서 시대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누구하고 의논하냐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에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서 예수님 잡아주기를 의논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 보면 초기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 나왔냐면 전혀 목회하고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신약의 사도들이 제일 처음으로 사도들이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고 하면 사도행전 11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오검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말하는 건 안디옥 교회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이때의 장로라고 하는 말이 사도들이 사용하는 장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 가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떠날 때 그곳에다가 장로를 세우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행전이 나타나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로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직행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자기가 3년간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어서 밀레도를 막 직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갈 때에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다 불러와 가지고 그 장로들을 지금 권고하고 그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28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 위에 줄을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머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들을 불러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교를 시키고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권면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장로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치는 감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한 사람이 갖는 기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타나는 잘 다스리나는 장로라고 말할 때, 그때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양하는 목회자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 7절에도 보면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교회의 장로인 너희들은 교회의 감독과 같은 기능을 얘기해야 되는 걸 말하라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들도 자기도 함께 된 장로라고 얘기하고, 요한 사도도 요한 2서 3서에도 함께 된 장로라고 해서 사도들이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평신도가 아니라, 감독과 장로는 한 사람이 교회를 목회하는 치리자를 장로라고도 말하고 감독이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 나옵니까? 미안하지만 목사란 말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란 말을 부르냐? 참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중세교회에서 그 1500년 동안 가운데에서 이 감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냐고 하면은 그 무슨 교구, 주교,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하고 너무 폭정을 베풀었던 이 비숍이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주 머리에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지 않냐고 영국 국교회가 천주교에서부터 갈라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영국식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때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분이 성공회를 만들어가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이분이 1547년에 하나의 에드워드 훈령으로 만들면서 자 우리가 새로운 목회자를 갖다가 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제라고 부르자니 이것도 기분이 안 좋다. 이분을 신부라고 해서 화도라고 부르기도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무슨 말이 내냐면은 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자. 목자라고 하는 말이 한 18번 나오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리는 목자.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제 원문이 나오는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목자. 이분을 목사.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미니스터. 이 헬라어로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포이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미니스터. 그리고는 또 이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은 라틴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파스트로.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터.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종교개혁 후에 생겨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구약의 장로는 평신도들로 지속되어 왔던 목회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고 신약성경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는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을 하고 교회의 모든 양띠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장로직분과 감독직을 같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의 그 양을 위해서 목자적인 정신을 갖추고 있는 목사요 장로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가 한 사람이 갖는 호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칼빈 선생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가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을 가지고 평신도에게 장로를 세울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네바라고 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의 신약성경의 복음적인 하나의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아닌 구약성경의 율법적인 평신도들을 갖다가 지도자로 세우는 구약으로 돌아간 것이 장로교의 시작의 우리나라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칼빈 선생이 오늘날 500년 전에 장로교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장로교에서 만들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는 신약성경적인 장로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적인 구약으로 회복 돌아가는 율법적인 장로교의 유산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추경신학에 근거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 권징을 세속 권력으로 실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칼빈 선생이 썼던 기독교 강요 제4권 12장에 보면 치리와 권징이라고 하는 쭉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온당한 치리가 없이는 어떤 사회나 가정도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존될 수가 없다. 교회는 가장 질서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교회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7이야말로 각종 기관들을 연결하여 그 합당한 장소와 위치에 보존하는 신경과 힘줄의 역할을 한다. 이는 그리스도 교리에 저항하는 자들을 제어하고 제한하는 꽃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게으른 자들을 자극하는 박사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중한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양순함과 자비를 따라 이들을 경책하는 아비의 편달 역할도 한다. 이는 교회의 참혹한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다. 이런 서론과 함께 교회를 정말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치리가 다스려져야 된다 하면서 이분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마태복음 18장을 근거를 가지고서 지시를 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또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그와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 칼빈 선생님 뭘 하냐고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잘 읽어보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냐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냐고 하면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했는데 교회에다가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다가 말했어요? 시의회에다가 말을 했다 이겁니다. 교회 문제를 당회에서 해결해야 할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에 말하라고 했으면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말은 그를 교제권에서 제외시켜라 그런 얘기지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와서 재판해갖고 죽이란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치리를 해야죠. 잘못하는 사람들을 좋게 다스려야 되고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도 이 문제는 교회 내에 있는 교회의 말을 교회 내의 문제여야지 이 칼빈은 이 문제를 어디로 가고 왔냐고 하면은 당회에서 결정된 문제를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로 하여금 추방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벌금을 물리게 만들고 교회에서 만든 문제를 교회에 말하라고 한 이 성경을 벗어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성경대로 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이분의 일생 동안 가장 큰 실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변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변명을 하냐고 하면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재판을 넘기고 그 사람들을 사형을 넘긴 걸 가지고 와서 성경적인 얘기를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었는데 누구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본 것 가운데서 범죄자를 그렇게 내어주라고 한 것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네.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까지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절대로 잘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한 것이 신약성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빈 선생은 어디서 근거해가지고 가서 이런 모든 사람 중이냐고 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구약성경 율법과 모든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이 신성모독과 하나의 이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거를 댄다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이분이 자기도 성경에서 참 이렇게 내쫓으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뭐 근거를 대가지고 뭐 로마서 13장 4절을 가지고 국가 정부에서 세속 관리에게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칼을 순종을 해야 한다는 등 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가 쫓는 자들을 그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등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한다든지 마법사 엘루마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가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자기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늘에 불을 들여와 이 자들을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이 그 종을 갖다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치려고 하니까 얼굴 베어가지고 와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신약성경 전체적인 것은 이 세속적인 것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얘기지 하나가 되는 얘기가 아닌데 이 하나가 되게 한 얘기는 누가 얘기했냐면 1500년 동안 그렇게 혐오를 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와 정치가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치 수행을 칼빈도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영역이 있고 정치는 정치 영역이 있는 이 불가분이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을 누가 주장을 했냐고 하면은 채침례교도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침례교도들, 내가 믿는 침례교도들, 지금부터 500년 전이랬지만 정말 그 당시 이단 소리를 받고 네덜란드 가운데에서는 그 당시 80년 동안 가운데에서 황제들이 두 번 바뀌어지면서 이 네덜란드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0만 명이 죽어가는데 10만 명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 4분의 3이 침례교도들이었어요. 제가 쓴 교회사 2권 가운데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냐고 하면 기독교가 시작이 돼서 종교가 하나의 국교가 되어가지고 가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가 될 때까지 300년 동안 죽었던 숫자보다도 80년 동안 네덜리 안에 죽었던 그 채침여교들이 몇 배가 더 많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순교를 당해가면서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누터가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고 칼빈이 이단이라고 해도 죽여도 말씀에 있기 까닭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공부를 하면 침례교도에 대한 긍지를 가져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침례교가 하도 희희하니까 침침하다 그러는데 예? 네. 여러분 역사의 모든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수많은 가정을 포기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어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교회주의적이었던 바로 이런 누터라고 하는 사람도 국교를 만들어놨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위스를 교회와 세속국가가 하나인 국교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분리시켜놓은 게 누구예요? 친내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을 종교와 분류로 분류시켜놓은 것이 전 세계 하나의 오늘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근원은 누구냐면 침례교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주의자도 아니었고 루터교주의자도 아니었고 청교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와 국가를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분리시켜놨던 그 정신적인 조상들이 누구였냐고 하면 침례교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분들이 교회에서 정한 모든 문제를 교회에서 말하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디다 말했느냐? 이분들은 세상 권세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세상 권세를 통해 가져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하는 이런 일을 했던 과거 역사가 칼빈이 했던 행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또 우리에게 뭐를 우리에게 가르쳤냐고 하면은 예정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장로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예정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로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왜 이렇게 칼빈이라고 알아졌는가? 사실은 예정사상은 바울사도의 사상 가운데 성경적인 사상이고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도 이 주장을 했고 로마 카톨릭도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 예정사상 하면은 칼빈 선생을 염두에 두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한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수많은 후학들이 칼빈 선생을 계승해서 똑같은 주장을 계승해 왔기 까닭에 오늘날 옛날 한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계승한 그런 하나의 전통적인 신학이 됐기 까닭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신학자, 네덜란드의 수많은 신학자.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대하기는 참 매우 아쉬운 모습을 봅니다. 적어도 세계에 우뚝 서서 영향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칼빈의 역사를 봐도 적어도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한 사람의 정신을 계속적인 전승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뚜렷하게. 그러기 까닭에 제가 교회사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몇 번이 중요하다고요?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창하는 잘할 수 있어요. 1번이 잘해요. 군대에 가서 제일 선두에 있는 1번 기준이 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2번이 천천하면은 이건 빗나가기 시작해요. 1번을 반듯하게 썼는데 2번이 눈이 사팔뚝이라 살짝만 삐뚤어지면 3번은 이 사람하고 맞추려고 더 삐뚤어져서 계속 삐뚤어져가지고 이 한이 없는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한결같은 제가 하나의 충고를 준다고 한다면 당신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당신보다도 더 유능한 제2인자를 잘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리는 충고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흐려놓으면 말짱도로 먹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도 제2인자를 더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 칼빈 선생의 제자였던 베자, 그 다음에 바이스, 마이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얘기를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의 예정사상 하면은 바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거스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굴 생각하냐면 칼빈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런 하나의 계승자들이 모든 교조를 그쪽에서부터 시원을 해가지고 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전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선생은 이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예정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갖춰줬는가? 이 예정사상에 대한 얘기는 또 얘기하기 전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유아들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예정사상이 하나의 모든 신학자의 하나의 그 거침돌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상식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오죠? 맞죠? 그래서 갓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갓났는데 이 아이에게 원죄가 유전이 됐죠? 근데 얘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옛날에는 예? 우리 옛날에 본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몇씩 났어요. 나도 7남매의 장남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났냐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났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7남매는 두서너 명은 죽으니까 그때 많이 낳고 본다고 그냥 줄줄이 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냥 거뜬하면 뭐 흑사병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수많이 많이 죽었어요. 자, 이 어린아이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갓 태어나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은 내 구주요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예?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반드시 예정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유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중 예정을 말한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린이는 반드시 지옥 간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카톨릭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지옥은 가는데 지옥에도 불이 너무 뜨겁지 아니하고 좀 견딜만한 님보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는 가는데 지옥이 뜨거운 데 가면은 이 어린애들 못하니까 그 가장자리에 가서 그냥 견딜만한 데로 그런 데 간다는 겁니다. 그 님보가 어디 성경이 있냐고 하니까 그 근거는 없어요. 성경적이야. 근데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유아가 정말 보편적인 모든 예수님께서 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까닭에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기의 자아의식에 의해서 죄의식을 깨닫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주장을 누가 했냐고 하면 쯔빙글리가고 재침례교도들이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거는 노바디노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어린아이에게 예정해놨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포기하기로 예정해놨으면 지옥 간다.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예,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딸아이가 처음에 임신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잃었어요. 8개월, 9개월 돼가지고 가서 출산하기 전에 근데 제 사위란 놈이 어디 쓰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큰 장로교에서 대학부를 다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가서 이게 전부 이게 아이들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나를 붙잡고 그냥 쫄쫄대면서 아버님, 아버님, 이 아이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담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다 날아가는 걸 말씀으로 믿어라.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교리 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들 이 얘기는 농담이 아닌 얘기가,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런 일이 당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말 저말 하왕하지만 적어도 복음적인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믿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제는 유아 문제가 아니라 자 칼빈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말씀은 이제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지 않느냐?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한 에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유기의 이론을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을 하시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요청을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만들었던 이 바로의 강팍의 원인이 누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책임 있는 거다. 자꾸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다. 그 다음에 22절, 9장 22절, 2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22절에는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3절에 보면은 영광이 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따로 돼 있고 긍휼에 이도록 예비하신 그릇이 따로 있다. 지금 칼빈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로 영광에 이르는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진노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를 했다.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제가 일일이 다 주경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정사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1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예정사상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정사상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예정사상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두 가지가 전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전제하느냐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정사상이라고 하는 건 첫째 누구냐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대상으로 예정사상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사도가 로마서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로마 일반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에서 에베소 시민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예정의 교리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정의 교리는 뭐를 말하느냐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 성경적인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모든 예정사상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믿음의 안경으로 해석해내는 과거적인 사건을 오늘 믿음의 사건으로 회고하는 의미로서의 예정사상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어떤 미래의 지향이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했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로마서든 에베소든 어떤 성경이든지 모든 창세기든지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 이런 말이 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얼른 알아듣기 쉬워서 에베소 1장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AD 30년부터 67년 어간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를 바울이 봤어요 안 봤어요? 대답을 하네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한 하나님 행위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보질 않았지만 몇천 년 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고 하는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예정의 교리를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정의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성경적인 예정의 사상을 한 발자국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얘기는 칼빈의 자기 얘기지 성경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예정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성경이 없는 어떤 독특한 인간의 말을 믿기 까닭이 어떤 결과가 온 줄 압니까? 칼빈 선생이 이렇게 예정사상을 가르쳐놓고 말미암아 이제 저 네덜란드가에서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택정된 제한된 속죄를 주장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원 안 받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제한적인 속죄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2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제발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구령하지 않으려고 하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칼빈이 예정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0년이나 계속이 되는 거를 저 영국에 있는 유명한 현대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분이 칼빈 선생이 이 신학이 잘못됐다. 이거를 교회 목사님들 앞에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침례교 목사님들도 여보게 자네가 뭐 한다고 그래. 좀 앉아. 얼마나 모독을 당했지만 그 윌리엄 케리는 성경 헬라어 원문을 그두방을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말씀의 확신을 잊기 까닭에 목사를 변화시켜가면서 그분이 현대선교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이 칼빈주의가 무너져버리는 하나의 위대한 공헌을 한 것이 침례교 선교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빈 선생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신학적인 뼈대를 갖춰줬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까닭에 그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도록 살인교사하는 범죄도 저질렀고 그의 신학 가운데에는 우리가 성경적이도 있지 않냐는 이런 구약적으로 돌아가는 장로제도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예정사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 저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눈떠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바로 보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